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일 주례 강요 회의에서 유조선 머서 스틸토를 무인 항공기로 공격한 주체는 이란으로 이스라엘인을 해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하지만 그들의 불법적인 공격은 영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머서 스틸토가 무인 항공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영국인 선장 1명과 루마니아인 보안요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머서 스틸토는 일본 기업의 소유로 이스라엘 국제해운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란은 같은 날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스라엘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사이드 하티브자대 대변인은 이 자국의 배후설은 근거가 없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이런 주장을 한 건 처음이 아니고 당장 이런 주장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직 공격을 자행했다고 나서는 단체는 없는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미 해군의 폭발물 전문가들이 머서 스틸토에 탑승해 선원들이 안전을 살피고 있으며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배후로 알려진 솔라윈즈 해킹 사건의 해커들이 지난해 미국 내 주요 연방검찰청에도 접근했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해커들이 지난해 5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미국 내 27개 연방검찰청의 직원 계정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 검찰청의 경우 직원 80%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이 해커들에 의해 뚫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라윈즈는 미국 정보기술업체로 지난해 해커들이 솔라윈즈의 전상망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서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은 미 연방 재무부와 상무부 등 연방 정부기관의 내부 이메일들을 들여다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솔라윈즈 고객사 18,000 곳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또 2020년 대선에서의 러시아 개입 시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지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1일로 대회 10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육상 경기가 열린 올림픽 스타디움 트랙의 온도는 섭씨 40도에 습도는 60%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지는 야외 경기에 열사병으로 호소하는 대회 관계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토 토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일 올림픽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30명이 열사병을 보였으나 모두 가벼운 증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간인 7월 23일부터 8월 8일은 도쿄가 1년 중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기간으로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돕니다. 2030일 양궁 경기에서는 러시아 선수가 열사병으로 실신했고 테니스 경기에서는 스페인 선수가 더위에 탈진해 경기를 중단하고 휠체어에 실려 나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31일 켈럽 드레셀 선수가 100m 접영 결선에서 49초 45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함과 동시에 자신의 도쿄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현재 미국은 금메달 20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5개 등 총 56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이 금메달 23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로 50개 메달을 확보했고 한국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총 17개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기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31일 플로리다 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1,6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플로리다 주의 1일 확진자 최고 기록은 지난 1월 7일 기록한 19,334명으로 당시는 코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인구가 2,150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주는 현재 미국 내 전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하루 앞선 30일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는 가을 새학기에 각급 학교 대면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미국은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미중 관계와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해 6월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된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한국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들어보시죠.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신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개월간 친서를 교환한 끝에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이 친서에서 바로 이런 것이 결정이 된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친서가 이번에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동안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요. 이 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국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앞선 그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진 신뢰의 끈은 좀 이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대화와 협상의 판이 완전하게 깨지는 것을 방지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 예로 지난해 9월에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그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4월에 이 판문점 정상회담, 남북한의 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이제 친서 교환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두 정상이 그동안 최근까지 10차례 넘게 이 친서를 교환했던 것으로 그렇게 한국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북한이 이번에 그 통신 연락선 복원에 합의한 것을 정상 간 친서 교환 때문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것밖에도 나름의 구상이나 셈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엿보면서 이 미북 관계 개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 남북 간의 문을 열려고 열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중국 일변도의 그 관계 개선보다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 활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은 과거 5개의 통신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는데 이번에 모든 회선이 다시 연결된 것인지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그 남북 간 회선이 그 다섯 개가 있었는데요. 전부 개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그 남북 통신선 그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해 6월 그 남북 그 통신선이 끊어지기 전에 대개 한 다섯 개 정도의 그 남북 통신망이 그 운영이 됐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남북 간에는 군 당국 간에 동해와 서해 그 군사통신연락선이 있었습니다. 동해 쪽 그리고 서해 쪽에 남북 군사당국 간의 그 연락 채널이 있었는데요. 이는 그 주로 그 남북 간의 그 어로 활동, 동해와 서해 어로 활동, 그리고 또 우발적인 그 어떤 그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군 당국 간의 연락을 하고 또 개성공단이나 이런 쪽에 그 인원들이 오갈 때 사용했던 이제 연락했던 것인데요. 지난해 6월 끊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그 개통이 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2018년이죠. 개성의 그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이 됐을 적에 서로 그 개설이 됐던 곳인데 이 역시 그 지난해 6월 그 연락사무소 폭발하면서 끊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그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텔레비전에 자주 볼 수 있는 그 통신선이 있는데요. 판문점 연락 채널입니다. 이거 주로 공식 명칭은 남북 기계실 간 통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 역시 이번에 다시 개통이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남북 정상 간의 그 직통 전화입니다. 한국 그 청와대에 놓여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평양에 있는 당중앙위원회 그 집무실에 있는 그 직통 전화가 있는데요. 이 역시 그 2018년 4월에 개통이 됐는데 이것도 요번에 다시 개통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통 상태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언론이 분명한 걸 전하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한국의 그 국가정보원하고 북한의 조평통 간에 운영이 되었던 그 전화 그 연락 채널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 이것이 개통이 됐는지 또 작년 6월에 같이 끊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윤 기자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친서 교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통신선이 끊어졌는데 친서는 어떻게 주고받았을까요? 윤 기자가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신연락선은 이 남북한 양측의 실무진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연락과 소통 채널을 하기 위한 그런 통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정상 간의 핫라인이라든지 또 정보기관 간의 접촉 채널,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북한의 통전부 이런 쪽의 연락 채널은 사실은 언제든지 그 전화선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선을 칼로 자른 것이 아니라 북한이 단절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위급 수준에서의 이런 채널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선 외에도 가령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이나 뉴욕의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도 연락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수단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선이 끊어져서 논의나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정도지 통신선 연결 자체는 그것도 단절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통신선을 복구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북한의 그 식량난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2,500만 주민들이 이제 그 배고프지 않고 충분하게 식량을 먹고 살려면 대개 한 575만 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그 태풍, 수해 이런 것이 불어나서 농사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0만 톤밖에는 곡물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부족한 양, 그러니까 식량 수요량에서 그 곡물 수확량 이것을 빼면은 135만 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135만 톤은 북한이 그 자체적인 힘으로는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 지난 6월에 이제 식량난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군량미를 방출해라 이렇게 지시했지만 역시 좀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 돼서 지금 그 외신 보도 같은 것을 보면 그 북한의 그 쌀값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남한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외교적 측면인데요. 미국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출범을 하고 북한의 그 전제 조건 없이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미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일종의 그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그야말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가게 되면 자신이 내건 조건을 자신이 어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그 대화에 응하는 것보다는 한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를 받고 대화에 응하더라도 그 편이 낫겠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식량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물론 이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연락선을 복원했다든지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 측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서 식량난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 추정을 전제로 해서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물론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미 북한의 식량난이 만성적인 상태에서 5만 톤의 그 식량 지원을 제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세계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인데요. 당시에는 북한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렇지만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과 그 밖에 보건, 의료,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연락통신선 복원된 이후에 이틀 만이죠. 30일 그동안에 중단됐던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을 허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요 인도주의 협력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지원 요청이 있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이미 일찌감치 밝힌 바가 있고요. 실제로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한국 정부는 그런 역량, 말하자면 그것이 쌀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비축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식량 그리고 비료를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통일부의 보건협력 예산이 955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하는데요. 이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협력도 준비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 나오는 소식, 보도 이런 것을 보면 식량난 소식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 항상 나오는 것이 그 의약품, 약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 정부에서는 그 남북 보건협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 통일부의 이제 보건협력 예산이 955억 원으로 상당히 대폭 늘었고요. 또 이 결과 북한이 이제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의약품 지원을 성사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또 코로나 백신 문제가 있는데요. 백신은 한국도 뭐 북한에 제공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백신은 그 한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장 지원하기는 힘들고 아마 그 미국도 인도적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희망할 경우에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북한이 이걸 요청을 한다 이걸 전제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 인구가 이제 2,500만이고요. 자기가 지금 백신은 두 번씩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회분인데요.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분량이 아닙니다. 또 미국군 요새 보면은 아프리카 국가 또 베트남 국가 이렇게 그 저개발 국가에 계속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청을 하고 이 같은 것이 미국이 수용할 경우 아마 미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백신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신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혹 또 판문점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는 뭐 화상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동안에 4월 이후에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0차례 가까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건만 성숙하면은 언제든 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10차례 넘는 그런 친서 속에서는 남북 간의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 교환을 했을 거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익으면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난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데 이론이 없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도 봉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 정도 북한이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생긴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 예방 이 부분에 북한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직접적인 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가까운 장래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고요. 그러나 이슈가 생길 때면은 이 화상을 통한 정상회담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런 화상 정상회담이든 아니면은 고위 당국자들 간의 화상 대화든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동안에 영상회담 시스템을 상당히 구축을 해왔는데요.
네.
최근에 지난 29일입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한국 정부는 이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 측에 제의했고요.
예.
이 북한 측은 이에 대해서 이 문건을 접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에 하루 두 차례 남북한 간의 일상적인 대화는 끊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8월 중순께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런 그 남북관계 흐름에 뭐 순항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말하자면 남북관계가 이제 복원되는 데 있어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당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0일에는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요. 이 문제를 아마도 논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남북통신선 복원 이후에 상황이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가 바로 이 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예.
이 고위 당국자는요, 미국과 한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기회를 살려내는 것이 비핵화 협상이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월 훈련의 연기를 언급했는데요. 미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 축소 실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한국 정부의 연기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여기에 동의할지 여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훈련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를 시작으로 해서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두 나라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긴밀하고 아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서 지지 입장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I'll say that the U.S. supports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and, of course, welcomes today's announcement of restoration.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7일 미국은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한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분명 긍정적인 조치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서울을 방문하고 나흘 뒤인 27일 이 통신선 복원 발표가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가 셔먼 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귀뜸한 것일까요? 이번에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놀랄 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실제로 일본 언론 매체 교도통신도 사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이 통신선 복원 사실을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는 사실 북한 문제에 관한 상당히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문제를 보면요. 지난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기 전입니다. 5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요.
네.
이 정상회담을 보면 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했다는 점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네. 이런 내용이 공동 성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미 4월 달부터 시작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교환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구상을 갖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이미 이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논의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이고요.
예.
여기에서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거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상이 활발하게 10차례 가까이 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일찌감치 한국 정부가 북한 측과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설명과 함께 지원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의 진전이 그 미국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고 사전 그 통보는 당연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선 복원이 미국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좀 엇갈린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번에 지금 남북 간에 뭐 여러 협의를 거쳐서 통신선이 재개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야말로 이제 통신선, 그야말로 남북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것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비핵화 협상이나 미북 관계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부유회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봤지만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들은 네. 어쨌든 통신이 안 되는 것보다는 연락 채널이 복원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일치하는데요. 그럼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뭐라고 얘기하기는 단정하긴 곤란하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네. 다만 한 전문가는 지금 얘기로는 북한이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통신선을 재개한 걸로 봐서 이것은 미국과의 대화에도 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국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떼어놓으려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좀 그 중간에 쐐기를 박으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런 것이에요. 대체로 환영은 합니다만은 그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엇갈린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미북 대화로 뭐 이어지거나 뭐 그런다면 미국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것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미국의 공식 입장은 지금 북한에 직접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힌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미국은 가비라고 하는 국제 백신 연합을 통해서는 중저개발국들 빈곤한 나라들에 대한 백신 제공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북한도 이 가비라는 백신 연합에 백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북한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적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백신 제공은 사실은 미북 간의 협상이 재개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백신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미국 과 북한 간의 대화나 또는 관계 개선을 상당히 부드럽게 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입니다.
네, 이 식량이나 의약품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이 철도 연결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한다면 뭐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건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식량 또 의약품 이런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뭐 이런 문제가 같은 그 경제 협력 문제가 되면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남과 북이 또 2018년이죠. 당시에 그 판문점에서 4.27 선언도 합의를 했고요. 또 평양선언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협력을 그 당시에 그 담았었습니다. 또 예. 비핵화 문제도 있고 남북 철도 연결 그리고 군축 이런 곳에도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해놨는데요. 대부분 이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북한이 만일 이번에 그 남북회담이 열려서 한국이 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집니다. 남북 철도나 경제 협력 문제는 남북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 위반이 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그 해결하려면은 북한이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 또 미국 쪽과 그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남북 경협 문제는 북한의 그 미북 그 비핵화 그 실무 협상과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이 남한 보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처럼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러면은 미국과 그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든 미국과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그 풀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과연 그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 문제를 제기할지 또 재개할 쪽에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얘기할지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9월이나 10월에는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겠습니까?
예, 사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줄곧 공은 북한 측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무 협상이 9월이든 10월이든 아니면 8월에든 재개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북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 말하자면 접근 방식을 이미 공표한 상황 아닙니까?
예.
물론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실용적인 틀의 바탕으로 북한이 그 대화에 나선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또 진전 일정 정도 단계적인 진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의 조짐을 보면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철저한 말하자면 대미 대남 봉쇄라고 할까요? 문을 닫았던 데서 이제 그 한국 정부와는 대화의 문을 열려고 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로 나아가려고 하는 실제로 그 분석대로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이 대미 메시지를 낼 것도 얼마 오래지 않아서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예. 이르면 8월 초에 이것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8월 초에 열리는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제 미국 측도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북한의 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조만간에 실무협상 재개 또는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한 어떤 단초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서 26일 중국 텐진에서 쉐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등해서 회담이 그렇게 풀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미 국무부가 앞서서 북한은 미중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이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북한과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점이 참 궁금한 지점인데요.
이셔먼 국무부 장관 그 동북아 순방 앞서서 이제 국무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미중 간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합의나 그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를 보면 웬디 셔먼 국무부 장관이 이제 텐진에서 그 셰펑 중국 외교부 부장 그리고 이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하게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그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굳이 지금 그 이번 그 웬디 셔먼 부장관의 그 중국 방문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역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양국 관계가 긴장이 됐으면서도 외교 채널 간의 그런 특별하게 그 접촉, 대화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국 관계가 긴장되어 있고 갈등 관계인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부장관이 나서서 중국의 그 외교부장 또 중국 부부장과 얘기를 한 것은 역시 그 대화를 하면서도 긴장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국무부 부장관이 물론 그 북한 문제도 담당을 하지만 국무부에는 그 웬디 셔먼 부장관 외에도 송 김 그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디 셔먼 부장관은 이번에 북한 문제에서 특별히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 미중 관계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윤 기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 좀 부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셰펑 부부장이 셔먼 부장관하고 4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북한 문제는 발표상으로 보면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고요.
예.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이란 핵 문제, 그 다음에 타이완 문제, 이렇게 다양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현안들이 다뤄졌는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시펑 부부장의 발언이 상당히 이전에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강한 톤이었는데 시펑 부부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중국 측 매체의 보도를 보면 시펑 부부장은 이제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은 것 때문에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다. 심각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미국이 한쪽으로는 협력을 원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중국의 이익을 해치려 드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타이완 문제든 남중국해 문제든 무역 문제 등에서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은 협력 분야로 꼽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에 협력을 요청한다면 이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또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이번에 상당히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리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는 차이나 룸이란 방이 있습니다. 이 차이나 룸은 도자기 방이란 뜻인데요. 역대 행정부가 사용했던 만찬 용식기를 전시해 놓은 방입니다. 이 차이나룸은 23대 퍼스트 레이디 캐롤라인 해리슨의 노력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부인 캐롤라인 해리슨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4년을 지낼 겁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통령 가족이 적절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퍼스트 레이디가 된 캐롤라인 해리슨은 백악관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워낙 건물이 낡은 데다가 쥐가 들끓었고 대통령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은 비좁기 짝이 없었습니다. 캐롤라인 해리슨은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건축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과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야심에 찬 설계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학과 찰스 캐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현재 백악관 건물은 본관이 있고 동관과 서관이 있는데요. 캐롤라인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는 본관뿐이었는데 너무 작았습니다.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백악관을 증축하면서 본관 양옆으로 동관과 서관을 지었는데 캐롤라인 해리슨이 생각한 것은 좀 달랐습니다. 본관 건물 양쪽에 직각으로 동관과 서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안뜰이 있는 일종의 사각형 형태로 백악관을 만들려고 했죠. 한쪽은 업무용 건물로 쓰고요. 다른 한쪽은 미술관으로 쓰려고 말이죠. 또 한쪽에는 온실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미술과 화초를 좋아했던 캐롤라인 해리슨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죠.
하지만 미 의회는 백악관 증축안을 거부했습니다. 꼭 필요한 수리만 할 수 있게 예산을 줬는데요. 캐롤라인 해리슨은 실망했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백악관을 깨끗이 수리하기로 했고요. 백악관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가구와 식기를 찾아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캐롤라인이 백악관에 이사 온 뒤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하고 직접 청소에 동참했는데요. 손님 접대할 때 사용할 만한 식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행정부에서 사용했던 그릇을 많이 찾아냈죠. 그리고 그런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잘 보관해야 하고 또 전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역대 행정부의 식기를 전시하는 백악관 차이나룸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주거 공간을 겸하기엔 백악관이 너무 작다는 점, 또 백악관의 가구와 식기 등을 잘 관리하고 후대를 위해 보존할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캐롤라인 해리슨은 기억해야 할 퍼스트 레이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캐리란 애칭으로 불렸던 캐롤라인 해리슨은 1832년에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에서 목사이자 교수였던 존 스콧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캐롤라인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캐롤라인이 다녔던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옥스포드 여학교란 이름의 학교였습니다. 오늘날 대학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캐롤라인이 그 학교에서 꽤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캐롤라인은 음악을 좋아했고요. 피아노를 아주 잘 쳤는데 한동안 음악 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술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죠.
대학 교수이기도 했던 스콧 목사의 집에는 항상 학생들이 드나들었다. 그 가운데는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손자인 벤저민 해리슨도 있었는데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늘더니 스승인 스콧 목사보다는 그 딸 캐롤라인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았다.
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벤저민이 변호사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법률 공부를 하던 벤저민은 캐롤라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무척 힘들어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찰스 캐룬 교수입니다.
두 사람이 꽤 젊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캐롤라인이 벤저민보다 10달 위였습니다. 벤저민 해리슨이 아직 법률 공부를 마치기 전에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요.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캐롤라인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1853년 10월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캐롤라인의 아버지가 주례를 섰습니다.
젊은 부부는 처음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딴 벤저민 해리슨은 가족을 데리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가서 개업했는데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친지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자리를 잡으면서 해리슨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공화당에 들어가 정치활동까지 하면서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가족보다 일에 더 신경을 쓴다고 캐롤라인이 불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남북전쟁이 벌어지면서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무척 그리워했죠. 하지만 잘 적응했습니다. 해리슨이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캐롤라인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연설하러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고 그러면은 남편을 볼 새가 없겠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에게 정치가 중요한 일이란 걸 깨달았고요. 할 수 있는 한 남편을 돕기로 했습니다.
캐롤라인의 사교적인 성격은 남편의 정치 활동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벤자민 해리스는 뛰어난 연설가였지만 1대1로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이 서툴러서 차가운 사람이란 인상을 줬는데요. 캐롤라인이 남편의 그런 부족한 면을 채워줬습니다. 또 정계 인사들을 자주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좋은 정치적 동반자가 됐습니다.
캐롤라인이 남편과 정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분명히 남편의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888년에 벤저민 해리슨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관심을 두고 후보 지명 과정을 지켜봤고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정치인의 아내가 앞에 나서서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도 벤저민이 뒤에서 아내와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던 1888년 6월 캐롤라인 해리스는 인디애나폴리스 자택의 응접실에 딸과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앞마당에 모여들더니 일탈의를 부수고 기념품을 갖겠다며 나무 판자를 주워가기 시작했다.
네, 캐롤라인이 그걸 보고 아버지께서 후보 지명을 받으셨나 보구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벤저민 해리스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누르고 23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일반 투표에서는 해리슨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을 정도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클리블랜드 대통령 부인 프랜시스 역시 젊고 아름다운 용모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퍼스트 레이디의 뒤를 잇는 건 확실히 큰 부담이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캐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캐롤라인 해리스는 백악관 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같은 기분으로 사는 걸 싫어했죠. 하지만 캐롤라인 해리스는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안주인으로 손님 접대 역할을 잘했거든요. 또 1890년에 창설된 미국 애국 여성회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 행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남자들이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독립혁명 당시 여성의 역할, 미국 초기 여성의 역할을 축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국 여성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앞에 내세울 만한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길 원했는데 캐롤라인이 그 역할을 수락한 겁니다. 캐롤라인 해리슨이 기금 모금 운동을 돕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캐롤라인 해리슨은 또 여성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설립을 도우면서 여학생도 받아들일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임기 마지막 해인 1892년에는 제대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캐롤라인이 1892년 늦은 봄에 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선거회였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제대로 선거 유세를 하지 못했죠. 결국 대통령 선거 2주 전에 캐롤라인이 사망했습니다. 아마 캐롤라인이 아프지 않았다고 해도 해리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공화당 내에서 지지를 많이 잃은 상태였고요. 1890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거든요. 아내의 병과 상관없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가능성이 크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죠. 캐롤라인이 죽은 뒤에 해리슨 대통령이 무척 슬퍼했습니다.
상심한 해리슨 대통령을 위로해준 사람은 죽은 아내의 조카 딸 메리 맥키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메리는 백악관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캐롤라인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해리슨 대통령은 몇 년 뒤에 25살이나 어린 이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의 아들과 딸은 이 결혼을 무척 반대해서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캐롤라인이 죽기 전부터 해리슨 대통령이 조카 딸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조카 딸을 원래부터 예뻐하긴 했지만 아내가 죽기 전부터 조카를 여자로 바라봤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캐롤라인 해리슨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남긴 유산이라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 보존을 위해 애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을 잘 수리했고요. 역대 행정부에서 사용한 식기와 기구를 찾아내서 보존하려고 애썼는데요. 그걸 시작으로 백악관이 미국 역사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백악관이 미국의 과거와 가치를 대표한다는 그런 인식 말이죠.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3대 퍼스트 레이디를 지낸 캐롤라인 해리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부인 아이다 맥킨리 편을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일 주례 강요 회의에서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를 무인 항공기로 공격한 주체는 이란으로 이스라엘인을 해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했지만 그들의 불법적인 공격은 영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이란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머서 스트리트호가 무인 항공기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영국인 서장 한 명과 루마니아인 보안요원 한 명 등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머서 스트리트호는 일본 기업 소유로 이스라엘 국제해운사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주장에 이란은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사이드 하티부자대 대변인은 이란의 배후설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이런 주장을 한 건 처음이 아니라며 당장 주장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직 공격을 자행했다고 나서는 단체는 없는 가운데 미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배후로 알려진 솔라윈즈 해킹 사건의 해커들이 지난해 미국 내 주요 연방검찰청에도 접근했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해커들이 지난해 5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미국 내 27개 연방검찰청의 직원 계정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 경찰청의 경우 직원 80%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이 해커들에 의해 뚫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라윈즈는 미국 정보기술 업체로 지난해 해커들이 솔라윈즈의 전상망 관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은 미 연방 재무부와 상무부 등 연방 정부기관의 내부 이메일을 들여다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솔라윈즈 고객사 18,000곳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개입 시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지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1일로 대회 10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날 육상 경기가 열린 올림픽 스타디움 트랙의 온도는 섭씨 40도에 습도는 60%를 기록했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지는 야외 경기에 열사병을 호소하는 대회 관계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일 올림픽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30명이 열사병을 보였으나 모두 가벼운 증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기간인 7월 23일부터 8월 8일은 도쿄가 1년 중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기간으로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돕니다. 30일 양궁 경기에서는 러시아 선수가 열사병으로 실신했고 테니스 경기에서는 스페인 선수가 더위에 탈진해 경기를 중단하고 휠체어에 실려나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31일 케일럽 드레슬 선수가 100m 접영 결선에서 49초 45로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것 동시에 자신의 도쿄올림픽 세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현재 미국은 금메달 20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5개 등 총 56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총 17개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만 명을 넘기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31일 플로리다 주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1,6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2,150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주는 현재 미국 내 전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와 황해도는 30에서 80mm, 평안도는 20에서 7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